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모든 중간중간 새벽 또는 아침 또는 낮에 또는 저녁에 심야에 또 밤을 새시면서 때를 따라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셨다. 주님의 공생의 전체 중심축은 바로 기도였다. 이것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네 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제자들의 기억, 특별히 베드로의 기억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초대교회 로마교회에 전해진 주님의 공생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바로 그 시기를 함께 영적으로 마음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시몬 베드로라면 그의 형제 안드레라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라면 이날 밤에 어떤 기분으로 잠이 드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회당에서부터 하루 종일의 모든 사역 바로 메시아이심을 한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장사진을 치고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병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온갖 병들을 모든 병들을 다 고치셨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드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기에 그 시간에 다 할 수 없었겠죠. 사람들은 어쩌면 밖에서 기다렸을 것이고 돌아갔다가 다음날 새벽같이 아마 그 집 앞으로 몰려들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뿌듯한 가슴으로 잠자리에 들었겠죠.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기뻐서 아 내가 스승을 정말 잘 만났다. 새희망에 들떠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찾아보니 안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36절을 보게 되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했습니다. 따라가, 그냥 누군가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사냥할 때 그 먹잇감을 쫓아가듯이 수색하고 바짝 쫓아가고 반드시 잡겠다는 열정,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갈 때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빨리 찾아야겠다. 반드시 찾아야겠다. 어디 계시지? 수소문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날 주님을 찾고자 했던 그 열심, 그 열정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찌 본다면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 하지 않고 시몬과 함께 있던 자들이 주님을 찾았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기 때문에 제자라면 스승의 생각을 잘 헤아려서 나 기도하러 가 있으니 안 찾아오겠지 정도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주님의 속도 모르고 사람들 많이 몰고 주님께로 몰고 갔으니 주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었다. 나중에 보니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그렇게 깨닫고 보니 그때의 일이 참 민망했다. 이런 의미로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보게 되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보고일 수도 있겠고요. 어찌 본다면 은근히 겸손한 말을 쓰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주님을 비난하는 어투도 섞여 있다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찾고 있는데 왜 거기 안 계시고 여기 와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아침부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은근한 비난조가 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시지 못하도록 다시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 다 고칠 수 있도록 주님 갑시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 대목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해설해서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하매 아예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 꼭 잡고 우리한테 계시지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잡았다는 말인 것이죠.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앞길에 새로운 희망이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으니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희망이 부풀어 있었죠. 제자들은 주님의 인기가 높고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찾게 될수록 더욱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몰려드니 오히려 그들을 피하신 것이다. 사람들의 인기를 오히려 경계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이었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경계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의식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자꾸만 꾸미고 가리게 되는 것이죠. 말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의 신기를 그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목적 이런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뷰에 맞추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가서 보면은 사명은 없어지고 인기영합주의자가 되더라.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의 인기를 오히려 두려워하시고 경계하셨다. 그래서 아예 멀리 광야로 떠나셔서 아예 단절되어서 주님께 그 새벽에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앙하면서 그렇게 몰려들어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터인데 왜 고난의 길을 가려 하느냐라고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몸 대신 교회 일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또 방향을 조정하고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에 계속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주변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는 함께 손잡고 가되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향조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진정한 자세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그 반응은 아주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는 것이죠.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 때문에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죽어서야 가는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인격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 이 치유 사역은 목적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이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 주님은 오히려 피하셨던 것입니다. 몰려드는 가버나움 사람들 그들에게 갇혀서 주님의 사명, 원래의 일을 중단할 수는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남들이 깨어나기 전에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와서 주님과 기도하며 다음 사역을 논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인도하심,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다음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도 없이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열심히 주를 찾아서 데리고 왔으니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나중에 돌아보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완벽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 모든 허물과 실수를 다 보여주면서 결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에 사로잡힐 그때에, 그때서야 철이 든 제자가 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것이 크든 작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때로는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쓰시고자 할 때야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기에 거기에 위로받으면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부족하지만 더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적을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고 병자를 고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물론 그들을 사랑하여서 내게 나오는 자들을 고쳐주기는 하지만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목적, 주님의 목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줄 믿으면서 전도와 선교의 후원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누가복음 44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더 설명해서 강조해서 누가복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퍼졌고 주님의 능력이 퍼져 있으니 이제 그 소문 날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니 다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해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을 거절한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3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말씀과 능력, 이것이 함께 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을 내쫓으시다 하시는 것에는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같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부수적인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0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그리고 한글판에는 이 원문에 있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40장 시작하면서 카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가깝게 읽고자 한다면 40절은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2장과 1장 앞부분을 이어주는 그런 맥락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나병은 천벌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도록 허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본다면 대략 2m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만약 그렇게 접촉했을 경우에는 부정을 탄 것이기 때문에 정결례를 치러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재물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일단 부정 탄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면 도망가고 피하고 그리고 나병 환자도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철저한 금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나병 환자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일반적인 랍비라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막아서게 해야 했죠. 그러나 여기에 본문에는 그러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아오도록 가까이 오도록 바로 발치에 와서 엎드리는데도 불구하고 2m 반경 훨씬 안으로 들어와서 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허용하셨다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소문을 듣고서 이분이라면 나를 고치겠다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를 고치실 수 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믿음을 고백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제 나병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랍비들이 말하는데 이 병, 제 병도 고쳐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물었던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한번 시도해보는 것, 고쳐주셔도 그만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 기회에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를 만났으니 내가 이 기회에 반드시 고침을 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엎드려 꿇어 절하면서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간구,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1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구 우승을 했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선수들에게 계속 확인했던 것 진짜 간절하게 우승을 원하는가? 사람의 일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목표를 위해서 온몸을 던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해보고 응답하시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것이 아닌 것이고 전 존재를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간구에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간절한 간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4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사를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고쳐주셨다 해도 그만인데 불쌍히 여기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개역판에서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은 compassion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원래의 말은 동정을 느끼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열망하다 이런 뜻도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다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분하게 여기사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최악의 천형인 나병,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고대의 나병,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그 영적인 모습을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고 창조된 인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병마로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분개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배후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는 분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대하시면서 단지 환자와 그 질병만 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왜요? 나병 환자 만지면 옮겨진다고 생각해서 접촉도 못하게 하는데 말씀만 하셔도 되겠는데 일부러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나병을 고치실 수 있으나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연민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모세의 법보다 강함을 보여주셨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장 42절 말씀,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떠나갔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간구하자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나병이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죽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통한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 문둥병자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주님, 우리 서울교회를 깨끗하게 신속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간구할 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끝나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주를 섬기며, 그렇게 진실하게 주를 섬기며 간절하게 주님 주신, 서울교회에 주신 목표과 사명, 저희 개인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 이루기 위하여 더 간절히 열심히 노력하겠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낫겠나이다 기도했던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손대주시는 주님의 역사, 서울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4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병을 고치신 것이 새나가지 않게 비밀로 해라 엄명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부드럽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단어의 뜻은 화를 내시면서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맥락입니다. 반드시 입을 다물어라. 내가 너를 나병을 고쳐줬다는 것은 입을 다물고 대신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려면 율법과 사회 규례에 제사장에 가서 확증을 받아야 하니 그 일은 하되 내가 고쳐줬다는 말은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하십니다. 왜일까요?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피하셨던 이유 같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주님 가시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은 드리려 하지 않고 서로 손 내밀어서 저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수많은 인파에 쌓여서 그 시끄러운 통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기까지는 카이로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되기까지는 이것은 비밀로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비밀로 간직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침묵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파괴하고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율법도 존중하고 준수하시고 사회 시스템 자체를 존중하는 분임을 알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치유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역사가 본인에게 일어났으니 남도 아니고 본인에게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열심을 내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나병에서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은 것이 주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처럼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 그가 열정이 뜨거울수록 그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심이 더욱 클수록 주님의 일은 더 많은 방해를 받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적을 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 사람의 열정과 열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정상적인 전도하는 것을 막아버렸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전도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인데 분별력 없는 열심은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 주님께서 침묵을 명하시면 침묵하고 주님께서 전하라 하시면 전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서 있으라 하면 서 있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 지혜와 순종 가운데 있는 이 열심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1차 전도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환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전도를 설명하고 있고 2장부터는 구체적인 예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고쳐주시기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을 내되 분별력을 가지고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가려서 하는 지혜로운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